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저희는 2주 전에 저희가 5월의 어느 멋진 날 때문에 한 주를 저희가 이곳에 안 모였으니까 2주 전에 우리 마음의 방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두었던 섭섭함,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만 아는 은밀한 죄들을 다 꺼내어서 이 화면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쓰레기 봉투에다가 가득 넣어서 저희가 다 내어버리자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끗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잡초를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잡초를 싹 뽑아가지고 그 땅이 빈 땅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다시 무성한 잡초가 더 많이 어김없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도 똑같습니다. 이 빈자리를 그냥 두면 이 자리 가운데 질투와 시기와 은밀한 죄들이 어김없이 다시 생겨져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방 가운데 그것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저희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인데 이 아홉 가지가 하나씩 이렇게 따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키프로스라고 해서 단수를 쓰고 있는데 마치 한 송이 포도처럼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로 연결되어서 저절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 열매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열매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열매. 사랑하는 시녀 가족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역시 행복한 시녀는 다 행복하시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맺히면 우리를 주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열매예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런데 이 5월 가정의 달에 시니어 부모 세대들이 서운해지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해요. 서운해지는 상황. 그래서 가정의 달 부모 세대의 서운함 베스트 3가 있더라고요. 베스트 3.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어요. 3위는 뭔지 아세요? 3위는 계좌 이체래요.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 하고 문자 뚝 하고 그게 끝이야.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좀 보고 싶은데 계좌이체 한 번으로 그냥 끝.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2위는 뭐냐면 며느리는 친정만 챙기네랍니다.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저 사위만 와가지고 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그 마음이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대망의 1위, 영광의 1위는 뭔지 아세요? 옆집 권사님네는 이번 어버이날 호텔 뷔페 갔대. 옆집 우리 엄마네는 저기는 이번에 아이들이랑 제주도 여행 간대. 이 가정의 달이 찾아오면 비교가 시작돼요. 비교가 시작되면 우리 아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샌가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입으로 웃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혹시 내 마음에 한 구석이 조금 찔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받으려고 하는 사랑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랑.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희들 내가 평생 키우느라 내가 제대로 된 옷 한 벌 내가 해입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화를 쓰셨죠. 좋은 음식이 있으면 그 아이의 입에 넣으려고 엄마는 생선 가시를 좋아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 먹였는데 이제는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는 받을 차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마음에 그 마음의 소원과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섭섭하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왜 매일 전화 안 하느냐고 섭섭하고, 매일 전화하니까 왜 전화 길게 안 하느냐고 섭섭하답니다. 이 사랑의 방향이요, 이 사랑의 방향이 우리 불행의 근본이고 섭섭함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오늘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원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어떻든지 내가 상관없이 주기로 선택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조건 없이 먼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어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건부 사랑, 기브 앤 테이크와는 정반대의 사랑이죠.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아버지는요, 아들이 본인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탕진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본인의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매일 보기 시작하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아들 때문에 저 아빠 진짜 망신이네, 수고하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 말을 하는데도 정말로 꿋꿋하게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죠.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순간 아버지가 그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뒷짐을 지면서 어디 얼마나 반성했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기다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그 벗선발로 뛰어나가요. 당시 문화에서 어른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뛰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아버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돼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가락지를 꺼내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얼굴을 부비면서 그를 포옹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달려간 순간 누가 행복했을까요? 그 용서함을 받은 아들의 마음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섭섭함이 사라져요.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그 그리움이 터져나와요. 먼저 달려가면서 그 얼굴을 보고 안아주는 순간 아버지의 그 마음에는요, 행복과 감격이 세워집니다. 아가페 그 주는 사랑은요, 바로 먼저 주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랑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내가 만약 너의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그때 용서해 주겠다라고 조건을 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스스로 그 분노와 섭섭함 안에서 계속 갇혀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약 10여 년 전 저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천국을 가셨는데 아버지가 홀로 목회를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래 저에게 먼저 연락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근데 제가 그 시기 너무 바쁘기도 했고 너무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빠만 힘든 게 아니고 엄마 잃은 아들인 나도 힘든데 왜 나에게까지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이 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보고 싶으면 아빠가 먼저 이렇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전화를 그 끊는 순간부터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미안함이 밀려와요.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들인 저에게 일반적인 이유가 없이 이렇게 전화한 건 거의 처음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차에서 아버지하고 길게 통화를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마음에 결심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일주일마다 연락을 드려요. 그리고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연락을 드릴 때도 있고 일주일 안에 연락을 못 드리면 연락을 드려서 아버지 바빠서 죄송해요 하고 이야기에 속마음을 털어놔요. 그런데요. 이 연락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내가 연락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드리는 그 시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아버지의 목소리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먼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탕자의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을 때 가장 먼저 행복해진 것처럼 먼저 주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진다는 것을요 제가 그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시녀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섭섭함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 내가 받기를 기대했었는데 내가 받기를 기대했는데 받지 못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 기대를 내려놓고 먼저 주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 섭섭함들이요 많은 섭섭함들이요 많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받으려고 기대하고 그리고 섭섭하고 손벌렸던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사랑으로 먼저 넓은 가슴으로 주는 내리사랑의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 주려고 태어났다. 뭐라고요? 나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 주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요 같이 읽고 선포했다라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렇게 사랑 주면서 더 익어갑시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선포도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먼저 이 사랑을 고백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하셔서 먼저 사랑한다. 먼저 고맙다. 너가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십시오. 먼저 주는 사랑이요 나를 가장 먼저 행복하게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간 그 자리에 아가페를 먼저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그 자리에 먼저 주는 우리 시녀 가족들의 그 자리 가운데 가장 큰 행복으로 먼저 채워주실 주님이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열매는요 희락입니다. 희락.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열매. 제가 어디선가 이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시니어 대학에서 강연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서 알려줬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에게 자랑을 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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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오늘 그 시니어 대학 가서 정말로 좋은 걸 배웠어.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는 게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기억력이래.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아, 세 번째는? 아, 마누라 미안해. 내가 기억력부터 잊어버렸나 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프다라는 말 아시죠? 우프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웃기지만 슬프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력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즐기던 것들이 하나씩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좋아하던 친구들 중에 하나 둘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미있던 게 이제는 재미도 없습니다. 노년의 불청객인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로 희락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시녀분들과 이 단어 하나, 희락을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희락을 깊이 있게 들여보면 우리 시녀의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희락으로 번역된 이 희락은요, 카라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카라와 다른 기쁨인데 환경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통장 잔고에서, 좋은 음식에서,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일대지에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탕자가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하며 즐거워했던 그 기쁨은 카라와 다른 기쁨, 유프로시네라고 하는 다른 기쁨입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신나게 솟아나면서 기뻤다가 이것이 사라지면 정말로 밤안개처럼 싹 함께 사라지는 기쁨, 이게 바로 유프로시네라고 하는 다른 기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 희락을 이야기할 때 다른 기쁨, 바로 카라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카라의 어원을 보면 정답이 있어요. 이 카라의 어원은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카라는 내가 가진 것이 좋아서, 내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 한 절대 그 기쁨은 꺼지지 않아요. 이것을요, 가장 강력하게 증명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게 희락의 단어와 동일한 카라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는 줄 아십니까? 따뜻한 안방에서 쓴 게 아닙니다. 바로 감옥에서 썼습니다. 쇠사슬이 묶여져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가운데서 그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편지를 썼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었다면 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라고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환경이 그렇지 않았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 안에는 카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녀 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어 갑니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과 나의 몸이 연약해져 갑니까?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합니까?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연약해지기만 합니까?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사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변했습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친구가 세상을 떠나도 절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카리스, 그 은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카라, 그 기쁨을 절대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녀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카라는 오직 카리스, 그 은혜에서만 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맺어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몸이 아프고 우울할 때 누군가 와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면 억지처럼 당연히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카라는 우리의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변하는 환경의 시선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그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인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저는 이 사실 하나를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가 오늘도 내 안에 숨쉬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네, 그 하나님의 카리스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시녀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카라의 기쁨은 절대 꺼트려지지 않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이 카리스에서 솟아나는 카라가, 이 기쁨과 희락이 우리 귀한 시녀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열매, 마지막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 내가 있는 곳을 평안케 만드는 열매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평안케 만드는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곳의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싸우던 사람들도 조용해지고, 이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미소가 띄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자식들은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라는 고백도 해요.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예민한 성격인지라 자식들도 사람들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화평의 열매가 있느냐, 화평의 열매가 없느냐예요. 화평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저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평은요,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그런데 이 화평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완벽하게 정립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상태가 완벽하게 정립되어서 그곳에 흘러 넘쳐나오는 내면의 평안이 바로 화평의 열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절대적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 우선입니다.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화평이 흘러 넘쳐서 오른쪽 십자가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그래서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과의 화평이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이 여러분, 이 순서가요 너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려고, 누군가와 잘 지내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 보아도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그 이유들 가운데 이 순서가 잘못되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 그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순서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과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목해 되었다라는 이 확신, 이 인치심의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그 화목이 내 가운데 꽉 차 있어야만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시끄럽게 만들어도 내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목장에서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않아요. 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먼저 있어야 내 옆에 있는 시비하는 사람들과 사회와 환경과 여러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창세기 26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 이삭이요.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가축들을 먹이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우물을 파거든요. 그런데 우물을 피땀 흘려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거주민이었던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시비를 걸어요. 왜 너는 우리 땅에 와서 우물을 파는 거야? 너 이 우물 파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 이삭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본인이 피땀 흘려서 판 우물 아닙니까? 그런데 싸워야 될 상황인데 그가요 그것들을 피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두 번째 우물에 갔는데도 또 그런 시비가 걸려. 그래서 그가요 세 번이나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삭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서 세 번 이동을 했지만 이곳에서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삭이 세 개의 우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뺏기고 이삭이 그 자리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에색이라고 붙였어요. 다툼이에요. 이삭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삭도 본인이 피땀 흘려서 이제 우물 파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다투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에색이라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옮겨져가지고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도 또 빼앗겨요. 본인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쓰냐면 거기에다가는 신나라고 써요. 신나. 이 뜻은요. 대적함, 미워함, 저주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더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니 내가 한 번 양보했는데 왜 두 번째까지도 이렇게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우물에다가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이나 빼앗기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참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또 양보하고 떠나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이 자리에 우물의 이름을 붙이는데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르호봇이라고 붙여요. 이 뜻은요 넓은 곳입니다. 넓은 곳. 변두리 넓은 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빼앗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넓혀주신 것이다. 사람과 싸우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그가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그냥 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자리예요. 사랑하는 시인이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와 다퉜던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와 등을 돌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갈라섰던 자리, 누군가에게 교회에서도 상처받았던 자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 다툼이 미워함과 대적함으로 이어져요. 우리 마음에도 다툼의 자리, 미움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 그가 잘못했다 되뇌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아직 서 있는 분들 계시다라면 한 발짝만 이삭처럼 옮겨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넓혀주신 자리가 됩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이름이 바뀌어요. 내가 빼앗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신 자리가 돼요. 그런데요, 이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당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양보했습니까? 이삭의 내면에는 화평의 열매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이 우물 하나 빼앗겨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나의 땅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우물을 내 분노와 내 다툼과 내 미워함과 내 대적함이 있지만 내 감정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옮겨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땅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 눈으로 보게 만드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설 때 그 평안이 흘러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거하는 그 삶의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넓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혹시 있는 다툼의 자리, 미움의 자리가 있다면 떠나셔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넓혀주실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 옮기시며 하나님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시니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들었던 예화를 들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고 90세가 넘어가면서 파킨슨과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가 요양원에서 간호사와 그리고 본인을 챙겨주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따뜻한 말과 유머로 복음을 전했던 그 말입니다. 그분이 92세 때 한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삶이 이렇게 짧다는 겁니다. 어제는 청년이었는데 오늘 보니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몸은 늙어지고 연약해져 가는데 제 마음 안에는 오히려 기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게 92세 된 노인의 고백이에요. 몸은 연약해져 가는데 영혼은 더 풍성해졌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몸은 늙어가도요, 성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의 이 시기가 이 열매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계절이지 아니겠습니까? 아가페, 카라, 그리고 에이레네, 이 열매들은요 절대 젊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 주님과 가장 길게 걸어왔던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아니면 오늘 내가 집에 가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오늘 먼저 사랑하겠다. 나는 오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평안을 가져가겠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나가시고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그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을 붙드시고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심을 바라봤던 그 이삭처럼 져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꽉 붙들려서, 성령님께 꽉 붙들려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아가페로 먼저 사랑하고 카라로 항상 기뻐하고 에이레네로 평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주었던 아가페의 사랑,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카라의 기쁨,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흘러넘치는 그 평안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열매들 참 좋은 열매들인데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임을 아오니 우리로 예수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가득가득 맺혀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담아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만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
연결해서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찾아갑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그 지만 1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 주님 다 아시죠. 하나님으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 시선으로는 나에게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나에게 화평이 있을 수가 없고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며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자리가 다 주님의 은혜 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행복하게 이를 소망하나니 주여 나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신음과 눈물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더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신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환경으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화평한 삶 누리는 우리 신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더 충만케 될 줄 믿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시녀 가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시녀 가족들의 상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